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해킹 행위에 대해 관련자들과 기업들의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를 인용해 중국에 대한 제재 여부가 곧 결정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기업을 해킹하거나 경제적 목적에서 정보를 빼내는 사람들에게 미 재무부와 국무부가 자산 동결과 송금 차단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에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분석을 전담하는 새로운 연방기관을 신설하고 민간 기업들이 해킹 정보를 정부와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 기업과 정부를 겨냥해 해킹 공격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중국군 장교 5명이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산업 스파이 행각을 벌인 혐의로 미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됐지만 중국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본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어제 전국적으로 200개 지역에서 법안 반대 시위가 열렸고 특히 도쿄의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시위에는 12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전쟁을 하게 하지 마라, 헌법을 지켜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재 심의 중인 안보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걷어내려다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무력 공격 사태법 개정안 등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지난달 중의원에서 의결한 데 이어 현재 참의원에서 심의 중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내무장관들이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 문제에 대한 긴급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프랑스의 베르나르 카즈네브, 독일의 토마스 데 마이치엘의 장관은 어제 공동성명을 통해 2주 안에 난민 문제를 논의할 긴급 회의를 소집할 것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난민 사태는 이례적이라며 유럽의 관문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난민 처리 절차가 더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시리아 고대 유적지 팔미라의 유명 신전을 또 파괴했다고 문화재보호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문화재보호단체인 팔미라 코디네이션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ISIL이 어제 폭파한 유적은 1세기 말 처음 건축된 벨 신전이라며 이는 팔미라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ISIL의 한 요원도 익명을 전제로 벨 신전이 파괴됐다면서도 언론 등에 함구령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정부 문화재 당국은 벨 신전의 파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벨 신전은 로마 제국의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 서기 32년에 축조됐으며 보존 상태가 좋은 시리아의 대표적인 문화재로 평가받았습니다. ISIL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팔미라의 대표적인 또 다른 유적인 바알 샤민 신전 곳곳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었습니다. 태국 경찰은 방콕 시내 힌두교 사원 폭발 사건과 관련해 추가 용의자의 집에서 폭탄 재료들을 발견했습니다. 프라윗 타윈 시리 태국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방콕 민부리지역 내 용의자의 아파트에서 요소 비료와 화약, 디지털 시계 등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라윗 청장은 이들 재료가 폭탄 제조에 사용된다며 폭탄을 만들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도 요소 비료와 화약 등을 집에 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어제 민부리 인근 지역에서 2주 전 방콕 사원 폭발로 20명을 살해한 사건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란 혁명법원이 어제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은 2명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대변인은 이들이 각각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국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당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건립된 남부 부쉐르주에서 간첩 혐의자들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실형을 선고받은 피의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월요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신조어 중에요. 완판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송 매체에서 배우들이 입고 나온 옷이나 물건이 완전히 다 팔린다고 해서 이런 배우를 완판녀, 완판남 이렇게 부르죠. 중국의 정보 관련들도 봤다는 한국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여배우 전지현도요. 당시 드라마에서 입었던 옷이나 물건들이 백화점에서 동이 나서 완판녀로 통했었습니다. 미국의 10대 소녀들이나 여대생들 역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여배우들의 의상을 눈여겨볼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 패션계의 새로운 상징으로까지 평가되고 있는 완판녀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맏딸인 17살 소녀 말리아가 꼽히고 있다고 하네요. 엄마 아빠를 닮아선지 180cm의 훤칠한 키와 느신한 몸매에 서글서글하고 여성스러운 외모를 가진 말리아가요. 엄마 아빠와 함께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공식 석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올해 초에는 이 소셜 네트워크인 인스타그램에 말리아가 올린 사진이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반응에 미국의 언론계도 말리아의 성숙한 모습에 큰 관심을 뒀었습니다. 이 편한 티셔츠를 입은 말리아가 두 팔을 머리 뒤로 올린 채 거울을 보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이었는데요. 평소보다 여성미가 훨씬 강하다는 반응들을 얻었었는데요. 당시 백악관이 발칵 뒤집힐 뻔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바마 대통령 취임 당시 꼬마 소녀였던 말리아가 10대 소녀로 성장하면서 남다른 외모와 또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패션 감각에 미국의 패션계와 대중의 관심을 얻고 있는 것인데요. 말리아가 최근 들어서 부쩍 눈에 띄게 옷을 입고 있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가는 곳마다 카메라 기자들이 말리아를 찍고 또 미국의 소녀들은 사진을 보고 백화점으로 달려갑니다. 유명 패션 전문 잡지들도 말리아의 패션 경향을 자세히 분석해서 기사도 쓰는 등 대중의 관심에 맞춰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이 시사주간지가 뽑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의 목록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런 말리아가 최근엔 패션 모델이 되고 싶다고 말해서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오늘 ABC 아메리카 준비되어 있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다소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 오는 곳 있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에서 23도, 낮 최고 19도에서 29도 되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많겠고요. 21도에서 28도. 신의주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19도에서 29도. 개성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20도에서 25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듣고 갈까요? 제임스 블런트가 부릅니다. You are beautiful 골라봤습니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북미 대륙 최고봉의 이름이 드날리로 바뀌게 됐습니다. 오늘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불법 이민자 문제가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외국인 방문자 추적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또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시는 어디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북미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면은요, 맥킨리 산인데요.
네.
이 해발 6,194m에 달하는 참 높은 봉우리죠.
네.
그런데 이 산의 이름이 바뀌게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권한으로 맥킨리 산의 이름을 드날리 산으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드날리는 알래스카 원주민 언어로 높은 자, 위대한 자란 뜻인데요. 이곳 주민들은 맥킨리 산을 오랫동안 드날리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면은 옛 이름을 되찾은 셈인데요.
네.
맥킨리란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부터인가요?
네, 이 산은 여러 번 이름이 바뀌는 순환을 겪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이 산을 드날리라고 부르면서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금 탐사가인 그 프랭크 댄스모어가 이 산의 웅장함을 보고 반해서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댄스모어 산이라고 불렀죠.
네.
하지만 이 이름은 그렇게 널리 알려지진 않았고요. 그로부터 약 10년 뒤인 1896년에 다른 금 탐사가인 윌리엄 디크니가 맥킨리 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자신의 이름을 안 붙이고 맥킨리 산이라고 했을까요?
네. 당시 그 윌리엄 맥킨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맥킨리는 통화 가치를 금의 가치에 연계시키는 금 본위제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탐사가인 디키니에게는 이 마음에 쏙 드는 후보였던 거죠.
네.
이 맥키니 후보는 그해 미국의 25대 대통령으로 무난히 당선됐고요. 연임에도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1901년 그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고 6개월 만에 암살됐습니다. 그러자 1917년에 미국 연방정부는 맥키니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북미대륙 최고봉의 이름을 맥키니 산으로 공식 명명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100년 동안 맥키니 산으로 불려왔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이 산 이름을 다시 드날리로 바꾼 이유가 뭔가요?
네. 그러니까 알래스카 주민들의 오랜 청원에 따른 겁니다. 이 맥키니 대통령은 알래스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알래스카에 발을 디딤조차 없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래서 1975년부터 알래스카에서 이 맥키니 산의 이름을 드날리 산으로 바꾸기 위한 운동이 적극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타협으로 1980년에 이 주변 국립공원의 이름을 드날리 국립공원으로 정했는데요. 하지만 산 이름은 그냥 맥키니 산으로 놔뒀습니다. 이 맥키니 대통령의 출신주인 오하이오주가 이 정치적으로 힘이 워낙 막강한 주여서 이름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때문인데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정식으로 이 드날리 산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네. 뭐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루어진 셈인데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 내놓고 있나요?
네. 알래스카 주에서는 당연히 환영하고 있죠. 이 공화당 소속으로 알래스카 주를 대표하는 리사 머코우스키 상원의원은 알래스카 원주민들을 기리고 이들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이 산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머코우스키 상원의원은 지난 1월에 이 맥키니 산 이름을 드날리 산으로 바꾸자는 법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오하이오 출신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됐었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 의장도 이 오하이오 출신입니다.
네.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산 이름을 드날리로 바꾸자 이 오하이오 정치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 또 다른 예라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미국 지도에 변화가 생긴 건데요. 이번 발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에 맞춰서 나온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셀리 주얼 내무장관이 이미 지난 금요일 28일에 명칭 변경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에 맞춰서 어제 정식으로 이제 발표가 나온 거죠.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알래스카를 방문하는데요. 그러면서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연방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을 조금이나마 달래준다는 의미에서 이 산 이름을 전격적으로 바꾼 겁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흘 동안 알래스카를 방문하는데요.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되나요?
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할 예정인데요. 이 국무부 주최로 열리는 북극 고위급 다자회담에 참석하고요. 또 빙하와 알래스카 어촌마을을 둘러보고 지구온난화가 알래스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든 이후에요. 이 불법 이민자 문제가 이번 대선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담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여러 다른 후보도 이 불법 이민자 문제를 언급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불법 이민 문제는 뭐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쟁점 가운데 하나이긴 합니다만 네. 이번에는 또 공화당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같은 경우 이민 문제와 관련해서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또 오히려 타격을 받기도 했죠.
네, 앵커베이비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앵커베이비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배에 단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이 아시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제도를 악용해서 이 미국에 원정 출산 와서 아기를 낳는 경우가 많다고 이 부시 전 주지사가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한인 등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거센 반발을 일으키는 등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불법 이민자를 줄이기 위해서 이 페덱스 추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한 말인데요. 크리스티 주지사는 지난 주말에 뉴햄프셔주에서 유세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외국인 방문자들에게 이 페덱스와 비슷한 이 추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페덱스는 미국의 국제 화물 운송업체인데요. 이 페덱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붙이면 자체 추적 제도를 이용해서 출발부터 도착까지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물건을 붙인다면 이 언제 이 물건이 미국을 떠났고 또 언제 한국 세관을 통과했고 어느 날 몇 시에 받는 사람에게 전달됐는지 그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오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동선을 계속 추적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거대한 담을 쌓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것만으로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가운데 40%는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들어왔다가 이 비자 기한을 넘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자가 만료됐는데도 떠나지 않고 남아서 불법 이민자가 된다는 겁니다.
네, 40%나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네, 대체로 뭐 맞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2006년에 민간 연구기관인 퓨 히스패닉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가운데 40%에서 50%가량이 관광이나 비즈니스 비자 등 합법적인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그 미 국토안보부 조사에서는 이 불법 이민자의 3분의 1 이상이 비자 기한을 넘긴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담을 쌓자고 했는데 뭐 그런가 하면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가 한 말인데요. 워커 주지사는 어제 미국 MBC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담을 쌓길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검토할 만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테러범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미국의 모든 국경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미국과 캐나다 국경이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담을 쌓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네. 그 미국과 캐나다 국경은 길이가 장장 8,900km에 달합니다.
네.
하지만 그 워커 주지사는 이 국경 강화라는 것은 그저 담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보기관의 테러 방지 능력을 강화하는 등 이 미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아,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시가 어디인지 조사한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 EPI가 최근 가족 예산 산출기를 새로 보강해서 발표했습니다. 이 산출기는 미국 내 도시와 시골을 포함한 618개 지역의 생활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각 지역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의료보험, 생필품 물가와 교통비, 그 외 공과금 등을 통해서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측정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녀가 4명 있는 최대 6인 그 가정까지 예산을 산출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경제정책연구소 측은 올해 처음으로 독신 가정의 생활비도 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요즘 1인 가정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독신들이 생활하기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도시는 어딘가요?
네, 독신의 경우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집세였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독신의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와 집세가 높은 도시의 순위가 거의 같았는데요. 1위는 하와이의 호놀룰루였고요. 2위는 커네티컷주의 스탠포드, 3위는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네, 이 하와이 호놀룰루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찾는 그 유명 휴양지인데
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 휴양지의 낭만을 즐길 여유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호놀룰루의 경우 스튜디오 아파트, 그러니까 이 부엌과 욕실이 한 방에 딸려있는 아파트의 집세가 월 평균 $1,267였습니다. 사실 호놀룰루의 월세는 2위인 스탠포드보다 평균 $2 적었는데
네.
하지만 그 매달 내야 하는 세금이 한 달에 $778 이르면서 이 독신자에게 가장 비싼 도시가 된 겁니다.
예. 그럼 이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자녀들이 있게 되면 그 생활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그 집세 외에 자녀 보육비가 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네.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산출해 본 결과 이 독신들이 살기에 비싼 도시 5위였던 워싱턴 DC가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만큼 워싱턴 DC의 자녀 보육비가 비싸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제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 인근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를 포함하는 워싱턴 DC 일대의 자녀 양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서 자녀 두 명을 데이케어라고 하는 타가소에 맡길 경우 한 달에 2,600달러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두 번째로 생활비가 비싼 뉴욕주의 나소 지역보다도 600달러나 더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그 워싱턴 DC는 집세도 좀 비싼 편에 속하는데요.
네.
거기다 비싼 보육비까지 더해지면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시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면이라고 하면 형벌을 면제해준다는 뜻 아닌가요?
네, 남한 국립국어원이 뜻풀이한 걸 보면요.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시 설명해드리겠지만 이 사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형을 면제해주고 풀어주는 것을 들 수 있겠죠.
네. 미국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권은 이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미국 연방헌법 제2조 2항은 대통령은 탄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형 집행의 연기나 사면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탄핵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법을 어기거나 나쁜 짓을 한 공무원을 의회가 해임하는 걸 말합니다.
네, 이 사면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 위에 있는 권한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사면권에도 제한이 있습니까?
물론 제한이 있습니다. 아까 나온 연방헌법을 보면 미합중국에 대한 범죄라는 구절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법을 어긴 범죄만 해당하지 주법률과 관계가 있는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네.
또 탄핵과 관련된 사안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구절도 아까 있었죠.
예.
그리고 판례에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형사사건에만 적용되고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같거나 비슷한 소송에 대해서 이전에 나온 판결들을 말하고요. 민사는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서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벌어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조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민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대통령의 사면권이 이 50개 주의 법에는 그 각각의 주법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 주법과 관련된 죄는 누가 사면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건 대통령이 할 수는 없고요.
예.
주지사나 주정부가 만든 특별위원회가 사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아까 처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죄수들을 감형해줬다고 했는데요. 이런 감형도 사면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 연방법무부 설명을 보면요.
네.
미국 대통령이 행사하는 사면이 종류별로 네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사면과 감형, 집행연기, 그리고 벌금이나 몰수의 면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사면의 종류에 다시 또 사면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얘기한 사면은 영어로 하면은 클레먼시라고 해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 전체를 뜻합니다.
네.
이걸 넓은 의미의 사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면의 종류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는 사면은 영어로는 파든이라고 하죠. 이건 구체적으로 형 선고의 효과로부터 특정한 사람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해방시켜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국어사전에 나온 사면의 뜻풀이 즉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한다는 게 바로 이 파든에 해당하죠.
네. 그러면 감형하고 벌금 면제 그리고 집행연기는 글자 그대로 뭐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감형이라면 말 그대로 형을 줄여주는 걸 말할 테고요. 집행 연기는 형 집행을 연기하는 걸 뜻하는데 대개 사형 집행을 연기해 주는 걸 뜻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과된 벌금이나 이 몰수 조치 같은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것도 클레먼시, 즉 넓은 의미의 사면에 들어갑니다. 참고로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이 판결 전이나 판결이 내려지는 동안 그리고 판결이 나온 뒤에도 이런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언론에 나오는 기사에 사면과 함께 또 복권이라는 말 자주 나오는데요. 자, 이게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에 잃은 사람이 이 권리를 다시 찾는 걸 말하는데요. 미국에서 복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대통령 사면권에서 이 복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연방법으로 기소됐던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해 주면 동시에 이 사면받은 사람의 권리가 복권, 즉 회복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네.
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 사면과 복권을 대개는 따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기자, 이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게요, 연방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게 종종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라지만 이 사면 대상을 두고 종종 구설수가 생기곤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된 사례는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예.
최근 사례로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1974년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을 사면한 걸 들 수 있죠.
네, 당시 닉슨 전 대통령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죠.
맞습니다. 민주당 사무실을 도청한 워터게이트 사건 탓에 자리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닉슨 전 대통령을 포드 대통령이 사면하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법정에 세워야 할 사람의 죄를 사면해줬다는 이유에서였죠.
네.
그리고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 시기에 벌어진 이른바 이란 콘트라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다음 대통령인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사면해 준 것도 논란거리였습니다.
네, 그 뒤로 클린턴 대통령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도 대통령 사면령이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죠.
맞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퇴임하기 2시간 전에 네. 이 마약 혐의로 교도소에 있던 이복 동생과 또 탈세 혐의로 도피 중이었던 한 금융재벌 그리고 금융범죄에 연루된 의혹을 받던 측근 한 명을 사면해 줬는데요. 사실 이게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사면으로 꼽힙니다.
네.
또 조지 W. 부시 그러니까 이 아들 부시 대통령도 정보요원의 신상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전 부통령 비서실장 스쿠터 리비의 형벌을 부분적으로 사면해 주면서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법한데요. 어떻습니까?
물론 그런 말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이 연방의회가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을 만드는 의회가 대통령 사면권을 침해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판결하고 있어서 이 방안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방법으로는 연방헌법을 고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연방헌법을 고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방안도 사실은 별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네.
참고로 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최근에 들어서는 대통령이 사면을 허가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돈나가 부릅니다. I Will Remember 들어보시죠.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양키두들의 유래 알아봤었죠?
네, 양키두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동요로 또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행진곡으로 널리 사랑받는 노래인데요. VOA 방송의 주제음악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18세기 중반 프렌치 인디언 전쟁이 벌어질 때요. 영국군 소속 의사 리처드 셔버그가 가사를 썼다고 했는데요. 원래는 미국인들을 놀리는 노래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식민지 미군 병사들의 복장이 너무나 남루하고 또 훈련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의미로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독립전쟁에서 미군이 영국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영국을 놀리는 노래, 미국인들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노래가 됐습니다.
네, 요즘은 이 독립기념일 행사 같은데 빠지지 않는 노래가 됐죠. 자, 오늘은 또 어떤 용어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A로 시작하는 용어인데요. 어떤 용어인지 들어보시죠.
A is for American values.
American values. 아, 미국의 가치란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미국은 어떤 나라인지, 미국인들은 어떤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What is America to me?
네,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 듣고 계신데요. 미국은 내게 어떤 나라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민주주의, 다양한 종교와 인종, 표현의 자유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Democracy.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Freedom.
Land of freedom.
I value the free speech.
Liberty.
Opportunity for all to advance themselves and to make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기회균등 이런 것들을 미국의 중요한 가치로 꼽았는데요. 이런 가치야말로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고 미국인들을 단합시키는 힘이란 겁니다. 최근 미시간 대학교 웨인 베이커 교수는 미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 10개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타인 존중, 인종이나 민족, 종교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상징적인 애국심, 미국 국기를 보거나 국가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등 감정적으로 강한 연계를 느낀다. 자유, 정치와 선거에 참여하고 신변 안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안보, 국가를 나라 안팎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킨다. 자립심과 개인주의,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독립한다. 개개인의 능력과 성취를 강조한다. 기회 균등, 고용과 교육, 투표에 있어 나이나 성별, 인종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 앞서가기, 개인의 성취와 지위, 성공을 인정한다. 행복 추구, 즐거움과 여가 생활, 기쁨을 추구할 권리를 인정한다. 정의와 공정성,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야 하고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누려야 마땅하다고 믿는다. 비판적인 애국심, 미국에 대한 비판은 애정과 더 나은 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에서 나온다.
네, 타인 존중과 상징적인 애국심, 자유, 안보, 자립심과 개인주의, 기회균등, 앞서가기, 행복 추구, 정의와 공정성, 비판적인 애국심, 이렇게 열 가지가 미국의 핵심 가치란 건데요. 그렇다면 베이커 교수는 어떤 방법으로 이 열 개의 핵심 가치를 선정했을까요?
To be a core value, it has to have four characteristics.
핵심 가치로 선정되려면 네 가지 기준에 다 들어맞아야 했는데요. 먼저 미국인 대다수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51%나 60% 정도가 아니라 85%에서 90%의 미국인들이 인정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거의 모두가 중요한 가치라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했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아주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했고요. 세 번째는 성별이나 지역, 나이, 재산, 종교,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의 고른 지지를 받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저희가 2년 동안에 걸쳐서 4차례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기간에 변함없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가치여야 했죠.
베이커 교수는 일부 미국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미국인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가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10가지 핵심 가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게 하는 것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4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가치들도 있었습니다. 그 예로 결과의 평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기회 균등은 핵심 가치로 포함됐지만 결과의 평등은 포함되지 못했는데요. 결과의 평등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액수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빈부 차이가 너무 크다고 느끼고 있고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싶어 하죠.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인들의 의견이 나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상징적인 애국심과 비판적인 애국심은 핵심 가치로 포함됐지만요. 맹목적인 애국심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항상 옳다. 우리나라니까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 이런 것이 맹목적인 애국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맹목적인 애국심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동시에 또 많은 사람이 지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거의 모든 미국인이 인정하는 가치를 10가지 핵심 가치로 선정했다고 베이커 교수는 말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어느 정도 틈이 있었다고 베이커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들 가치가 매우 이상적인 것들이어서 거기에 맞춰 행동하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죠. 기회 균등을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50년 전만 해도 인종차별이 심해서 흑인들이 투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기회 균등이라는 가치를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때보다 낫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렇다면 이들 10가지 핵심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이커 교수는 이들 가치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고 나아가서 미국인들을 한데 모으는 구심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안보, 기회 균등,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은 미국 헌법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죠. 또 이런 핵심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침이 됩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나 개인적인 결정을 내릴 때 지침이 되는 거죠. 또 교육에서도 이런 가치를 엿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글짓기를 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실제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은 별로 없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어떨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래 깔려 있는 겁니다.
베이커 교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늘 자립심을 강조했다면서 가정에서도 이런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이 겉으로는 인종 갈등이나 정치 문제로 대립하고 분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이런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인들이 이런 가치에 대해서 자주 대화를 나누고 이를 실현할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베이커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가지 핵심 가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가치가 다 똑같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건 더 중요하고 어떤 건 좀 덜 중요하고 그런 차이는 없나요?
네, 그 웨인 베이커 교수는 이 10가지 핵심 가치가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기준, 그러니까 대다수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하고 미국인들이 강한 신념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또 성별이나 인종 등에 상관없이 지지를 받는 것이어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이 4가지 기준에 다 들어맞기 때문에 순위를 매길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굳이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면 처음에 얘기한 타인 존중을 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f there truly is
respect for others,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면 다른 가치들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안보, 기회 균등 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 존중,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에 여러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를 묻는 설문조사가 시행됐는데요. 그 조사에서 미국인들은 친절을 최고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나온 나라는 미국뿐이었습니다.
네, 친절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물론 모두가 다 친절한 건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다 항상 친절한 건 아닌데요.
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 친절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미국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으로 누굴 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베이커 교수는 올해가 그 셀마 몽고메리 행진 50주년인 걸 지적하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꼽았습니다.
He was very critical of that blacks were denied.
킹 목사는 흑인들이 투표권을 갖지 못하는 데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또 베트남 전쟁과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도 비판했죠. 미국이 높은 이상을 갖고 있는데 그 이상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킹 목사는 그 신념 때문에 암살당했는데요. 생전에는 논란 많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미국인들 가운데 80%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킹 목사가 비판적인 애국자였다고 보는데요. 미국이 높은 이상에 부응하길 원했던 겁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통해서 미국은 어떤 나라인지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out of the woods. out of the woods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Jason, what's the score for the basketball game?
Well, the home team is still losing by 15 points.
Still?
They are not out of the woods yet.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Hey, what's the score for the basketball game? 야, 제이슨, 지금 농구 경기 점수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Well, the home team is still losing by 15 points. 홈팀이 아직도 15포인트로 지고 있어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still? 아직도? 라고 하자 제이슨이 They are not out of the woods yet. 아직도 위험한 상태야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out of the woods. Out of the woods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Jason, what's the score for the basketball game?
Well, the home team is still losing by 15 points.
Still?
They are not out of the woods yet.
Today's expression is out, O-U-T, out of, O-F, of the woods. W-O-O-D-S, woods, out of the woods, out of the woods, out of the woods. If you are out of the woods, you've come out of a critical phase, uncertainty, or a dangerous situation. It simply means that you are out of a troubled situation. This expression is often used in the negative. So if you are not out of the woods, you are still in a troubled situation. Out of the woods, 이 표현에서 woods, W-O-O-D-S, woods. Woods는 숲을 말하는데요. Out of the woods는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다. 최악의 상태는 끝났다. 병의 고비를 넘기다. 또는 의심스럽거나 모호했던 것이 명확해지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홈팀이 큰 점수 차이로 지고 있는 위기 상태라고 했죠. They are not out of the woods yet. They are not out of the woods yet. 라고요. 자,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be hard for Dennis to get out of the woods. 라고 하면 데니스는 그 위기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아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Jason, what's the score for the basketball game?
Well, the home team is still losing by 15 points.
Still?
They are not out of the woods yet.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today. If you are out of the woods, you have emerged safely from a critical, dangerous, or unclear situation. Out of the woods는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다. 최악의 상태는 끝났다. 병의 고비를 넘기다. 또는 의심스럽거나 모호했던 것이 명확해지다는 뜻입니다. Out of the woods. Out of the woods. Out of the woods. Out of the woods. Now try using this fun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밴 모리슨의 브라운 아이드 걸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뉴스 투데이 3부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Hey, where did we go? Days when the rains came. Down in the hollow. Playing. Skipping and jumping in the misty morning fog with our hearts a thumping and you, a brown eyed girl.
Yoksa sok onul. Yo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7년 8월 31일 오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교통사고로 36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In Paris, police confirmed the crash has killed Diana's companion, film producer Dodi Al-Fayed, and the chauffeur. You are looking at unedited video.
이날 새벽 다이애나는 연인이었던 도디 알파예드와 함께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뒤를 파파라치들이 쫓아오자 운전사는 이들을 따돌리기 위해 과속했고 그러다가 그만 에펠탑 인근 알마다리 터널의 중간 기둥과 벽을 차례로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1981년 영국의 찰스 황태자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며 온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온 다이애나는 하지만 한 해 전인 1996년 찰스 황태자와 이혼합니다. 다이애나는 이혼 후 런던 해롯백화점 소유지 아들이었던 영화감독 도디알 파이드와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애나의 이혼 후 삶은 파파라치들의 표적이 되었고 이들의 집요한 추적이 결국 다이애나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1997년 오늘 세상을 떠난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영국 왕실은 사상 처음으로 국기를 반기로 개양했습니다. 1906년 8월 31일 오늘 노르웨이의 탐험가인 로알 아문센이 북대서양에서 북극해를 지나 태평양에 이르는 북서 항로를 세계 최초로 횡단합니다. The Northwest Passage was done. 당시 북대서양에서 북극해를 지나 태평양으로 가는 길은 러시아 북쪽을 지나는 북동항로와 캐나다 북쪽을 지나는 북서항로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그중 북동항로는 1879년 핀란드의 탐험가인 노르덴 시웰드에 의해 발견됐고 남은 건 북서항로 개척뿐이었습니다. 북서항로 개척을 위해 15세기부터 많은 탐험가들이 노력했지만 이들은 모두 실패했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문센은 1903년 탐험가 난센의 조언으로 북서 항로 탐험을 계획했고 같은 해 9월 아문센은 캐나다 북부의 킹 윌리엄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준비 끝에 1906년 7월 킹 윌리엄 섬을 떠난 아문센은 북극의 얼음과 50일 동안 사투한 끝에 1906년 오늘 북태평양에 위치한 캐나다의 노망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아문센은 세계 최초로 북서 항로 개척에 성공하게 됩니다.